마가복음 31번 메시지 노예 구주의 복음사역의 움직임 15번째 이번 메시지에서는 계속하여 10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네 가지 문제를 봅니다. 이는 주께서 유대로 오신 것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과 어린아이에 대한 축복과 부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세 가지 문제가 결혼과 낡음과 부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대치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러한 문제들을 합당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10장 2절부터 31절에서 주님이 결혼과 낡음과 부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더 상세히 상고해 봅니다. 이혼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목적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창조하고자 하셨다면 그분은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수백만의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 쌍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번성하여 온 땅을 채우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인류의 번식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다만 하나님의 창조에 바로 다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결혼을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결혼은 거룩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으며 결혼을 통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결혼이 존귀하며 거룩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인류의 번식을 위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창조와 결혼을 통한 인류의 번식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혼을 고찰해 본다면 우리는 결혼을 존귀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이 인류를 번성케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하며 순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고 순수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만들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음행과 간음을 정죄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는 죄인 우상 숭배에 버금가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결혼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행과 간음이 합당한 인류의 번식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이 이같이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청년들이 성급하게 결혼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여, 결혼하기 전에 당신은 많은 기도와 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단지 당신의 관점에서 숙고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특별히 결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결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결혼하면 더 이상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하나님께 심히 불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노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결혼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경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결혼하면 어떤 이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배우자의 부족한 점에 대해 장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든 조사는 약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혼한 후, 특히 결혼한 후, 당신은 상대방의 약점에 눈을 감고 장님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장님이 되기를 자원하지 않는 한, 당신은 합당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10장 2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주 예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주님이 그들에게 모세가 명한 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계명은 기본적인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율법에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원초의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일시적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10장 5절부터 8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계명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여기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창조를 인정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을 확증합니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육체로 함께 짝을 이룰 때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 이혼에 관한 계명은 하나님의 원래의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원초의 하나님의 창조로 이끄십니다. 10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혼이 단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스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결혼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결혼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애정을 갖고 이것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혼을 사랑하며 잘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말씀과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에 관하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합당치 않게 다루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결혼 생활을 돌보는 데 실패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국에 이르는 노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시대에 우리가 왕국 안으로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우리가 오는 시대에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의 여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혼 생활을 다루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심. 나는 노예 구주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에 관한 기록이 왜 10장에 삽입되어 있는가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심사숙고한 결과 주님은 내게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노종에 있는 자들은 늙지 말아야 함을 가르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젊어야 하며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그들의 늙음일 것입니다. 많은 가르침과 교리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신학은 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우리는 젊고 신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 생활에서 늙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매우 염려가 됩니다. 30년 전에 당신은 젊고 신선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늙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늙음과 아울러 옛 가르침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나가는 데 있어서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근본적이고 심지어 영적이며 정확할지라도 그것들은 낡은 것입니다. 10장 14절부터 15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끌어 팔에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사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심으로 주님은 그분의 동반자들에게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들 모두가 늙지 말아야 하며 모두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9장 38절에서 우레의 아들 중 하나인 요한은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어떤 사람을 금하였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말해서 요한이 늙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역시 늙어버렸습니다. 그들은 3년도 채 안 되는 동안 요한을 추종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그들은 늙어버렸으며 결국에 종교를 형성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늙음이 주의 회복 안으로 기어들어올까 염려됩니다. 일단 늙음이 들어오면 더 이상 우리는 날마다 신선해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신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구약에서 만나를 거두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원칙은 하루에 한 번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외에는 다음 날까지 남겨둔 만나는 어떤 것이든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신선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나날이 우리는 더 새로워지고 더 신선해져야 합니다. 나는 마가복음에 있는 진리가 이들 메시지에서보다 더 신선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제시하는 더욱 신선한 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은 여전히 똑같을지라도 교통수단은 진보한 것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이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은 언제든지 새롭고 신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새로운 길 안에서 임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듭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늙음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커다란 문제는 늙음입니다. 많은 것들이 낡은 해석이 되어버렸거나 그들 종파에 낡은 가르침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터교는 루터가 말한 바에 따라 문제들을 점검하려 할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믿음에 의한 의롭다 하심은 진리의 기초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관해 우리는 새롭고 신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전체적이며 우주적인 우리의 대치이신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주기 전에 나는 결코 그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나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체한다는 것에 관한 진리를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그처럼 우리를 돕는 다른 표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낡은 지식 안에 머물지 않는 것에 관한 일례로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워야 하며 우리 중에 있는 가르침 또한 새로운 빛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7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수술하여 그 상태를 드러내는 외과 의사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것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이해가 아닙니까?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늙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표현하는 옛 방식에 제한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1949년 이전에 우리는 결코 주님과 한영되는 것에 관해 말한 적이 없으며 우리는 생명주는 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7배로 강화된 영에 대해 어떤 것도 결코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새로운 표현들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실행에 관한 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있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이것을 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나는 이 문제를 성경에서 발견했을 뿐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4장에서부터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것은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축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는 것조차도 새롭고 신선해야 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기도가 사실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문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전에 기도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문제라는 것을 들어보았습니까? 나는 기도에 관한 이러한 이해가 내게 새롭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고 젊고 신선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관한 추가된 예시입니다. 장래에는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이며 더 많은 충격적인 용어들과 표현들이 사용될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새로운 용어들과 표현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빛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낡아짐에서 자신을 지켜 날마다 새로워지고 신선해집시다. 부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가르침.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가 결혼과 낡아짐을 다루는 방법임을 보았습니다. 10장 17절부터 31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부임을 봅니다. 21절에서 주 예수님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을 보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수년 전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나는 난처했었습니다. 학생이었던 나는 모든 것을 팔라는 주님의 계명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점차 신약을 연구하면서 나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인들아, 너희가 주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바울의 글 중 어디에도 그 같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는 이들 가운데 누구도 재물의 속박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부의 속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의 노예가 되는 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를 위한 것이 아니요, 부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들인 우리는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은 우리의 관리하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결혼과 낡음과 부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혼을 다룰 것이며 그리스도로 낡음의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그리스도로 돈을 관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결혼과 낡아짐과 부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대체이신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진리로 우리가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새롭고 신선하고 젊게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돈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결혼과 낡아짐과 재물에 관한 세 가지 문제를 다룰 방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합당하게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그분의 놀라운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것입니다.